저희는 이제 올해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3장에 들어가면서 3장 1절을 가지고 3장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아담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3장 1절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먼저 살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3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을 읽고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사탄의 명칭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사탄이 딱 1대1로 정면 대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지만 사탄은 스스로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간교하다. 굉장히 간교하고 포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바벨론 왕을 비유해서 간교함을 이야기를 했고 시돈 왕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빠지신 분들은 앞에 나가시면 지난주 설교가 CD로 돼 있으니까 들으시고 오늘 것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단의 시험의 방법과 그 궤궤, The Ways and the Device of Satan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 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 앞에 자막 주시고요. 사탄의 시험 방법과 궤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굉장히 간교하고 간사하고 포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탄이 얼마나 간교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지혜로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빼놓고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정공필. 그럼 다 웃지요. 누가 제일 똑똑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누가 뭐래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붙였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늘상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해라와 하지 말라에 대한 그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빛으로 다니시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못 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덫을 놓고 함정을 넣어서 한 방에 무너뜨린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이상한데 저 옛날에 배웠던 대로 할게요. 사탄. 사탄이 사탄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본다고 여러분이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늘상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었고요. 거의 매일마다 하나님한테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고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요즘 이제 새로 영화가 나왔죠. 또 2탄이 나왔죠. 미션 임파서블 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로 넘어뜨리기 힘든 상대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함정에 몰아넣고 죄를 짓게 했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목적이 달성이 됐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격할 때에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사단은요 진짜로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했던 사람은 아니고 처리했던 존재예요. 기가 막히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졌고 분별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죄악이 더 쾌락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게 더 쾌락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사탄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없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욥의 이야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욥이 당대에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탄이 그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피지요.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고소를 하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고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맨날 그러니까 아니 어느 사람이라도 욥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저 욥에게도 똑같이 시험거리를 줘보세요. 공격 한번 해보세요. 아마 포기할 거려. 하나님도 욕할 거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에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뭐냐면 육체의 공격이죠.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죽였지요. 재산을 빼앗아 갔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몸에서 스스로 병이 나게 해서 자기도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아주 혹독한 그런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넘어가더라 안 넘어가더라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신앙의 공격이에요. 신앙의 공격을 하는데 그 욥과 그 아내에게 친구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게 뭐냐?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 결론은 알잖아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곱빼기로 축복해 주셨더라.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가면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언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있으면 꼭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욥은 완벽했느냐? 사람인데 욥도 사람인데 욥이 완벽했느냐? 완벽하진 않았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욥의 교만함을 놓고 책망을 해요. 욥이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을 딱 걷어붙이시면서 너 말 한번 잘했다. 네가 의롭다고 너 의롭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냐? 네가 지금 시험당하는 게 그러면 내가 판단 잘못해서 네가 시험받는 거냐? 너 한번 말 한번 잘했다 따져보자 라고 하니까 욥이 깨갱거리고 꼬리를 확 내리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결국엔 욥도 교만함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그 육체의 공격과 신앙의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탄이 우리들을 포기하고 그냥 영원토록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안 믿었나요? 욥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이 공격을 한 거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방심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에게 감각이 없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육신적인 공격이 먼저 오든 신앙의 공격이 먼저 오든 사탄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어쨌든 그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왠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간불을 막 켜셔야 됩니다. 정말로 켜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이개감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이시지요. 더욱더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이러한 그 영향력이 아주 조그만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영향력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사탄의 지배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사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성경이 사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살이 다 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당시에 90살이 넘어서 썼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고 네로 황제가 56년, 64년 그때쯤에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도 한참 세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은 것이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한참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죽일 때입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도들아 너희가 어디에서 사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당시에 여기서 사탄이라고 쓴 것은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때였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에서 사탄이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즉 순교를 당했을 때에도 나의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디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제자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1세기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그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사탄이 지배하려고 그러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와 그리고 우리 화평구역에서 나바호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원주민 사역을 섬기고 있는데, 나바호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나바호 이 부족만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아요. 정말로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그 땅인데, 아마 우리 지금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 플렉스탭을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플렉스탭에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 이제 나바호가 시작이 되는 데고, 그리고 그랜드 캐년도 사실은 나바호 땅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안에 나바호에는 대통령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따로 있고요. 그 나바호 땅 안에 호피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이 호피 부족은 나바호 부족하고는 전혀 달라요. 호피 부족이 있는데요, 이 호피 부족은 땅 자체가 나바호 땅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메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원이라고 하는 뜻이 메사예요. MESA인데 그게 뭐 철원 고원 뭐 무슨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높이 있는 평지를 이야기하는데, 호피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주로 높은 곳에 평평한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다 나바호 땅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호피 부족의 부족과 나바호 부족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아요. We are in this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이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교회를 이 세상 안에 세워주셨어요. 왜요? 이것이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보좌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사탄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e world. 여기서 God은 대문자 G가 아니고 소문자 G로 해서 이 세상의 잡신,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가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인데, 두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나라 혹은 두 왕국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 외에는 그 어느 곳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제3국 뭐 이런 거 없어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아까 나바호와 호피가 있는데 둘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면 서로 자기네 나라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마귀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는 자기의 나라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피고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우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이 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예요. 중간은 없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사탄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탄 숭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자기는 사탄 교회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탄 교회가 첫 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사탄 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는지 아십니까? 196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성도가 대놓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50개 주에 흩어져서 자기는 사탄교회 다닌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웹사이트까지 있어요. The Church of Satan. 그냥 보여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잠깐만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그 Church of Satan 교회 홈페이지의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는 거예요. 저게 바로 사탄 교회예요. 이제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예, 나가주시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사탄을 숭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놓고 성경의 가르침을 놓고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를 향하여서 숭배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만 거두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는 사탄을 섬깁니다, 나는 사탄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고 감각 없이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농담은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다. 세상에 말을 안 들어도 세상에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래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저거는 누구 자식이야 저거. 저건 마귀야 마귀. 이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마귀가 아니에요. 또 심한 경우 부부 사이에서 특별히 아내가 남자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오죽 못된 짓을 하고 오죽 말씀을 피우면 뭐라 그래요? 저건 마귀야 저건. 여러분의 남편이 왜 마귀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고 속상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진짜로 당신 남편이 마귀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펄쩍 뛰죠.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분명히 펄쩍 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대신해서 야단을 칠 때야, 야 이 마귀놈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집사님들 어머님들 저한테 와갖고 막 벌떼처럼 와서 저한테 야단 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마귀냐고 그러면서 덤벼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에이 그런 거는 그냥 말로 그러는 거야, 실제로 사탄은 없어 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속삭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마귀는 그저 악한 행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뒤에는 마귀 있어요. 사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깊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니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잊어버리게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자체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봅시다.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게요.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6절까지 이 방대한 분량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해코지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피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잠깐 성경 공부하듯이 요한복음의 조금의 이렇게 아웃라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다니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고난받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던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녔던 기적 때문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나서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이 들어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게 되고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성전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8장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적대시기 하고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말을 믿지 않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제목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있다. 가짜 목자는 양떼를 죽이려고 하고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런데 저 가짜 목자는 양떼를 죽이려고 한다. 가짜 목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대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한이 듣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그 외부 세력,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란을 일으키고 어려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써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아주 무섭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는 요한이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90이 다 되셨는데 이 노사도가 당시에 12사도 중에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 있었으니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12사도들 중에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들보들하고 온유하고 친절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범인열전 설교했던 거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성격이 부드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 자기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요한하고 자기 형 야고보가 둘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 다 싹 쓸어버리게 하십시오.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의 그 내용을 보면요, 아주 무섭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무섭게 편지를 써요. 여기서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아니하면, 즉 여기서의 형제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나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뭐예요? 오늘 이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표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인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는 본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용서함을 받았고 씻김을 받았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번 아멘 해주면 내가 힘이 좀 더 날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산다고요?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건 모순이에요. 사도 바울이 단정져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거절하는 자,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단정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게 하겠느냐.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하고 바른 길이 아니라 옆길로 가게 하고 악의 길로 가게 하고 더러운 길로 가게 우리들 자꾸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육신 속에서도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무슨 말에 성취인지 아세요? 어떤 예언의 성취인지 아세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궁금하시면 창세기 3장 15절 할 때까지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어요. 그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향한 그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마귀의 능력을 어떻게 대항하면서 방어하면서 살아갈지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주셨고 우리의 손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손안에는 승리의 깃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